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개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금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곧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오늘부터 이제 이 10개의 재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10개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10개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벌써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웠는데, 출애굽기 지금 예표 수준의 구원이요, 예표 수준의 심판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왕은 지금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구원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우리의 참 구원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구약 수준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한테도 몇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두 단계로 임해집니다. 두 단계로,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초림 때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영적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벌써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고, 내려지고 있고, 이제 완전히 내려질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받을 마지막 심판도 벌써 내려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희가 받아야 될 마지막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역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이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0년도는 영적으로는 벌써 모든 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기에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구원되면서,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그 애굽이 심판을 받습니다. 항상 갓 이런 식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봐도 노아의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 사건이냐? 온 세상이 심판받는 사건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완전하게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갖고 아마겟돈 그 현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또 무슨 사건과 같은 거냐?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원은 세상 심판하고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짐이 예수님 안에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지어 가고 있고 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을 했지만 그러나 육체로는 이제 완전하게 또 부활을 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적인 것이 있고 아직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벌써 세상은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지금 퍼부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애굽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하고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수준이 아직 아니죠. 이제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심판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는 또 완전하게 퍼부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실제와 지금 같은 거예요. 예표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아니면 봐주시는 걸로 착각을 해도 곤란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을 이루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퍼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심판들의 모습이 뭐 홍수로도 나타나고 지진으로도 나타나고 뭐 병으로도 나타나고 뭐 전염 요즘 뭐 그 저희 뭐예요? 우리 그 스와인 플루. 옛날에는 또 그 저 이 에비안 플루, 새들 뭐 플루도 한참 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무슨 이런 지진이나 홍수나 무슨 병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심판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지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아직 완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직 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고 예정하셨는지 몰라요. 뭐 앞으로 만년 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상징적인 넘버로 14만 4천 명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있는지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넘버죠. 그 14만 4천 명이 다 구원이 받으면 그러면 이 세상을 더 이상 지속할 하나님께서 지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은혜가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보여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라게 지시를 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서부터 여자들 뭐 다 죽여버리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걸 읽고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니 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구원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예표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하셔야죠. 지금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너무하시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같은 어린아이들을 지옥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도 어우 너무하시다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절대 너무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애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보통으로 뭐 죄가 없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지옥으로 완전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이.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기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고 있는데 10개 재앙이 퍼부어지는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 재앙이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는 시간에 벌써 구원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받고 있어요. 그들도 같이 많은 재앙 중에 어떤 거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재앙도 있습니다. 즉 그런 재앙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받는 것에. 그리고 구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개 재앙이 퍼부어지는데도 애굽에서 살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이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수준이 달라요. 왜? 구약은 예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벌써 천국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그 책임이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막 그냥 어뷰스하고 그러는 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좀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죄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것인가 구약 수준에서 배우게 되죠.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죠. 거기서 분명히 보여지지만 이 재앙들은 그저 애굽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안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살았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재앙은 애굽 사람한테만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 내려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안 죽냐? 그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세상과 같이 망해야 될 인간들인데 왜 우리는 안 망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보다 잘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례의 이스라엘 백성 좋은 사람들, 애굽 백성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사람이 되고 애굽 군대는 나쁜 사람이고 이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백성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 사람들이 몰라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가 잘난 줄 알아요. 왜? 자기가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10개 재앙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는, 애굽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예표 수준이죠. 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이 되지만 결국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구원, 하나님의 심판 같은 사건이죠.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구분이 되어 오히려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재앙들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원한 심판의 예표 수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그렇지만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내려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조금 이 10개 재앙을 이제 좀뭐 어쩔 때는 하나 보고 어쩔 때는 두 개씩 보고 이렇게 할 텐데 뭐 10주를 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10개 재앙을 보시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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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즉, 처음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장자의 죽음 재앙. 세 개씩 세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재앙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3331인데, 그 처음 세 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계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세계의 첫 번째, 즉,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피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을 읽으면 그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바로 왕에게 가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로 한 그룹을 이루는데 한 그룹씩 보면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는데 처음 두 개는 이게 세 개, 세 개씩 묶었을 때요. 처음 두 개는 항상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이런 재앙이 주어질 거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읽으시면 항상 재앙이 있기 전에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가 나오는데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그 그룹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재앙은 경고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첫 번째 그룹, 처음 두 번은 애굽 술객들이 술법으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마지막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룹, 처음 두 번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이 구분되지만 마지막은 또 아니에요. 세 번째 그룹, 처음과 두 번은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또 마지막은 아니에요. 뭐 이런 패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서 이렇게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재앙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개의 재앙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죠. 마지막 심판의 예표 수준, 이 세상적인 수준에서 미리 예표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에 이 모습은 창조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갖다 뭐라 그래요? 새 창조라 그러죠.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그 창조를 뒤집는 거죠. 그게 영어로 하면은 creation, new creation. 그런데 뒤집는 거는 de-creation. 그런 말은 잘안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뭐 말을 어쩔 때는 만들어야 됩니다. de-creation. 즉, creation, 창조하는 거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그 창조를 뒤집어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조와 멸망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새 창조의 모습이고, 아니, 애굽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새 창조의 모습이고, 애굽과 애굽 군대가 멸망하는 이 심판을 받는 모습은 지금 멸망의 모습. 이두 가지가 지금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지만,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완전 반대예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이 지구가 이제 창조되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창조면 이 심판은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케이오스. 완전히 무질서.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 창조, 새 창조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0개 재앙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애굽의 신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 즉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거짓임이 증명되는 그런 재앙들이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특히 우리 처음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 피 재앙과 흑암 재앙, 애굽이 섬기는 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렇게 강하다고 이름이 있는 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일강의 신, 태양신, 애굽의 생명을 유지하는 신들로 받들어지고 있었어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나일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사실. 그 나일강이 생명의 신. 그리고 뭐 애굽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내려질 때 갑자기 어두운 재앙이 나오면 그러면 이들이 섬기고 있던 태양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그들을 지켜주질 못합니다. 자기네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네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는 신으로 믿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그 신이. 보호를 못 합니다. 그러면 무슨 신이에요? 가짜라는 거죠.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변합니다. 가짜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온 세상에 뭐 저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전 잊어버렸네요. 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뭐 엄청난 숫자던데 다 가짜라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프로텍션, 자기의 안전과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신으로 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 신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다 가짜죠. 이 세상에 무슨 우상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사실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지,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예요, 다. 그러나 꼭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한국에서 뭐 이렇게 조각으로 파갖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어느 시점에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뱅크에 돈이 많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의 안정을 가져오는 걸로 정말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그 우상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은 널비스가 됩니다. 무서워합니다. 초조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도 보여지죠. 이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지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 하나님이심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바로 왕,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믿기로는 이 모든 신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 사람이 된 자로 믿어졌던 자들이죠. 자였죠. 그런데 이제 가짜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을 보호를 못합니다. 바로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상징. 사탄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죠. 그 짐승도 이제 와갖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가짠데도 진짜 같이. 그래서 이 거짓 선생님들이나, 선생님인들, 그러면 안 되겠네.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탄도 그렇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사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즉,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아니면은 그 사탄 부하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 그 영화에서 보듯이 뿔이 그냥 이렇게 달려갖고, 그냥 시뻘게 갖고,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면, 그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죠. 거짓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나쁘다!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짓 가르침은 항상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높이지 않는 거짓 가르침은 없어요. 어디 가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지, 나쁜 사람으로 얘기 안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으로 얘기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 저기 뭐야.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행위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 와갖고는 이단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뭐 그냥 집도 다 팔고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모여갖고 그냥 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단으로 생각하고 행위 구원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이 싸우고 있는 이단은 행위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럼 행위 구원은 항상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을 높이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주셨지만 너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구약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르치던 게 뭐예요? 예수님 믿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자. 아니, 처음부터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럼 누가 따라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짓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그건 거짓 가르침이 아니죠. 그건 완전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다른 종교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죠. 물론 다른 종교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가짜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거짓 가르침이라 그런 거는 기독교로 가장하면서 지금 거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믿자 하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러면 아무도 안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즉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플러스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행위만 얘기하고 예수님 무시하자. 이렇게 가르쳤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다 하자. 이말다 하죠. 그러나 행위도 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이렇게 항상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에 타락한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은 모습. 바로 지금 애굽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일강의 신, 그들이 하피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애굽의 생명. 태양신도 라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함께 애굽에 생명을 주는 신들, 애굽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바로 왕. 근데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 왕을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래요. 우리 먼저 배웠죠?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참 누가 하나님인지,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로 왕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지옥 간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끝에는. 그러나 그때 인정하면 Too late. 지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옥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때 가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15절을 읽으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 잡고 나일강을 주장하는 바로 왕, 정말 그런가? 이것이 이제 증거되죠. 나일강 앞에서 바로 왕을 고소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고소하고 심판이 내려지죠. 17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리고 2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모세와 아론도 그 우리가 미리 이전에 보던 모습과는 다르죠. 모세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한번 뭐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속 실패였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론과 모세는 항상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수가, 즉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땅에는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술법이라는 것은 눈속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어떻게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떠놓은 물을 술법으로 피를 변하게 한 것이죠. 어쨌든 이 술객들은 날강이 피로 변함을 다시 물로 바꾸는 것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속임수로 흉내만 냅니다. 그들이 정말 기적으로 하는 거라면은 다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강을 물 피로 변했어요. 기적이죠. 그러면 이 술객들도 술객이 아니라 진짜로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해놓은 거를 왜 물로 다시 못 바꿉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했지만 술객들은 다시 물로 변하게 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가짜예요. 술객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했으면 자기는 다시 물로 변하게 해서 야, 피로 변하게 했냐? 난 물로 변해서 야, 마셔라.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하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속임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뭐 요즘도 그냥 이런 거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속임수에 넘어가냐고요. 말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속임에 넘어가냐고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강으로 인정받던 나일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 에스겔서 몇 군데 한번 보죠. 에스겔서 32장. 에스겔서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세요. 에스겔서가 쓰여지던 때에 바로 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지금 그 구약에서도 바벨론 이런 것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나일강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바로 왕이 더럽혔어요. 6절에 가보시면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29장에 가보시면 에스겔서 29장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이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어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고리에서 이 고기를 낚는 성경의 에스겔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중에 표현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부, 낚시꾼들을 보내서 낚시꾼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낚아서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 굉장한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그 심판이 이제 축복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봤죠? 그 바다. 바다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상징이.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제 그 사탄의 영역에서 우리를 낚시하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구약에서는 이 낚시하는 모습이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심판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물고기, 애굽사람,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가 흐릅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은 엄청난 강입니다. 피가 흐른다는 것은 죽음이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즉 우리의 그 죽음, 무덤에 묻히는 것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이제 축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을 받는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즉 무슨 모습이에요? 죽음이 애굽을 꽉 채워버립니다. 죽음이 이 세상을 꽉 채우는 모습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 완전한 수준이 아니라 예표 수준에서, 부분적인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보여주지만 결국은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서 막 악취가 나고 고기가 다 죽고 막, 이게 지금 그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그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강으로서 모든 그 애굽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신으로서 하는데 다 피로 변하고 죽는 이 모습이 뭐냐고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게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나님이 오시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 하나님의 옷이 다 빨개집니다. 피 모습이죠. 왜 그래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이 오셔서 다 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피가 막 튀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이 벌거스름하게 돼버립니다.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온 세상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완전하게 망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벌써 공부한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후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거기도 이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흐르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죠. 16장 4절에도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상징적인 용어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건가? 어느 정도로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왜? 참 죽음은 피가 흘려지는 죽음이 아니죠, 사실은. 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죽음이죠. 그러나 그 참 죽음이 이 세상에서 지금 보여질 때는 피가 흘려져야죠. 왜? 세상에서 삶은 이 생명이 피죠.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처음 재앙에서 벌써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피가 강처럼 흘러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항상 이게 참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 사람은 나쁜 놈, 이스라엘 사람은 좋은 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놈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가시면 그럼 성경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 피가 지금 이렇게 강같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서 악취가 나고 죽음으로 덮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이 되는 거냐? 즉 여러분과 저는 왜 이런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 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과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과 그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생수가 흘러서 그 생수로 그 온 천국이 이제 생명으로 꽉 찼는데 그 생수의 모습은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마시고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하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예수님이 참 생명수의 강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의 강. 즉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생명의 강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참 생명의 강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참 생명의 강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냐고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강으로 지금 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 왜 그렇게 흐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그건 우선 제껴놓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강으로 지금 이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이 그런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그 강같이 흐르는 죄인들의 피로서 상징되고 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기독교인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대신 누구의 피가 지금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핍박으로 흐르는 기독교인들의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귀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나의 피가 이 세상에서 흘려지면 그거는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이 이 세상에 퍼부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흘리는 피는 그렇게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가 되는 축복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피를 흘려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축복의 모습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절 잘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강으로 흐르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강은 다시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때문에 또 이루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천국 혼인잔치. 이제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앙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4절에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더라. 마실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을 구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마실 물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예수님께 나가셔서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천국 모습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마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제 나일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 우리 성령님을 마시며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돼야 마땅하지만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은 우리 현실과는 관계없이 생명수의 강이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이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항상 기쁘고 기쁜 삶을 살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